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오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이란 핵 합의는 자주적인 핵 활동 권리를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으로 이란이 이룩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핵 억제력은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서방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합의가 역사적 실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모셰 얄런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 군사 전력의 핵심이라며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편 론 프로서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어제 유엔 안보리가 이란 핵 합의에 따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비극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다 이란의 수출 석유 수출 재개 계획에 따른 공급 과다 우려로 미국산 석유 가격이 오늘 배럴당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매입이 이뤄지는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미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배럴당 $50 미만에 거래됐습니다. 석유 자원이 부족한 아시아와 유럽에서 석유 소비가 줄면서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원유 가격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서방 주요 6개국과 핵 합의를 이룬 이란은 석유 금수 조치 해제로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만 배럴 규모의 원유 선적이 수개월 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등 일부 대형 금융기관들은 그러나 올 3분기에 북해산 브렌트유의 경우 배럴당 $60 이상 오를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국제 원유가가 대체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렌트유의 경우 오늘 배럴당 $56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활동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발표한 연례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석유와 가스 개발 그리고 일본이 점유한 섬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백서는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기 위한 강압적인 시도와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오늘 950억 달러의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채권단이 요구한 구제금융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내일 밤까지 의회에서 이 법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앞서 유럽 채권단이 요구한 개혁안은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유럽 성향 야당들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덜하지만 여전히 치프라스 총리의 시리자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그리스가 지난 2008년 재정위기 사태 이후 부실해진 은행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터키 남동부 수룩시에서 어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지금까지 31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대부분 대학생들로 이뤄진 활동가 단체를 겨냥해 이뤄졌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시리아 내 쿠르드족 핵심 거점 도시인 코바니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국경을 통과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제 키프로스를 방문 중이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터키 관리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저지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종종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하죠. 동시에 미국 교육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반가워할 소식이 들렸는데요. 미국 학생들이 세계 학생들과 결혼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100여 개 나라가 참가한 수학 올림피아드, 수학 문제를 누가 가장 잘 푸는지를 겨루는 대회였는데요. 미국 대표 학생들이 한국과 중국과의 접전 끝에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미국 팀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게 1994년이라니까요. 21년 만에 처음 승리의 기쁨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못해왔던 건 아니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2, 3등 자리에서 우승할 날만 기다린 것이거든요. 사실 1등 자리를 지켜왔던 중국이 올해는 2등을 차지했는데,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또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들을 골라보낸 건데, 그러니까 130명에서 1등하는 학생하고 30명에서 1등한 학생이랑 겨뤄온 셈이거든요. 미국의 대표팀 지도 선생도 중국이 인구 수부터 압도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제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출전한 6명의 미국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이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요, 일반 대학 입학 수학 문제하고는 또 많이 다르다고 해요. 어려운 건 당연하고요. 상당한 창의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전한 미국 학생의 말을 보니까요, 생각보다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면서 다른 나라 학생들도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팀의 우승 소식에 백악관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이 학생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하지 않겠냐는 말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은 영화로 든 미국사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28도에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고 소나기도 한 차례 쏟아질 예정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간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3도, 낮 최고 22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흐리겠는데요. 22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구름 끼겠습니다. 21도에서 28도 분포, 개성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23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킹 하베스트가 부릅니다. Dancing in the Moonlight 골라봤습니다.
body here is out of sight. They don't bark and they don't bite. They keep things loose, they keep things alive. Everybody wa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최근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점에 서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다른 공화당 후보들을 따돌리고 지지율 면에서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 쿠바 외교 정상화와 이란 핵 합의 등 최근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이 미 정치권의 반응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항공사 전산망을 점검해준 해커들에게 이 보상이 주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요, 다른 후보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시행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같이 나왔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4%의 지지율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13%를 얻은 스캇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였고요. 3위는 12%를 얻은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이 3위인 부시 후보의 2배에 달했고 2위인 워커 후보보다는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달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묘사하는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을 빚었는데요.
네네.
그 뒤에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수적인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지난 주말에는요, 이 트럼프 후보가 베트남 전쟁 포로 출신인 존 맥 케인 상원의원을 비난하는 말을 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맥케인 의원은 전쟁 영웅이 아니다. 이 맥케인은 전쟁 포로였기 때문에 전쟁 영웅이 됐는데 나는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공화당 경선 후보들로부터 이 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비난을 들었는데요. 이 맥케인 의원 역시 트럼프 후보에게 참전 군인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고요. 일부 참전 군인 단체는 트럼프 후보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논란들이 여론조사에는 별 영향을 끼치 않은 것 같네요.
영향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그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목요일 16일에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맥케인 후보를 비난한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일요일 조사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만 단 하루뿐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네.
지금 다시 여론조사를 시행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문에 또 이전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오는 8월 6일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공화당 경선 후보 1차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폭스 TV는 이 토론회 직전에 시행된 몇 개 전국적인 여론조사 지지율의 그 평균을 내서 상위 10위 안에 든 후보만 초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네.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 후보, 랜드 폴 켄터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각각 8%에서 3%에 이르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릭 센터럼 전 펜실베니아 상원의원, 또 이 칼리 피오리나 전 휠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율은 2%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예. 자, 공화당은 케이식 주지사까지 포함해서 경선 후보가 16명에 달하는데요.
네.
민주당 경선 후보는 5명으로 단출한데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68% 지지를 얻었는데요.
예.
이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 버먼트 상원의원은 16% 지지를 얻으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짐 웹 전 버지니아 상원의원이 5%로 3위였고요.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2%, 링컨 채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1%에 그쳤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요, 이란과 핵 합의를 타결하고 또 쿠바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올렸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 정가 반응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그 쿠바 관련 반응부터 전해드리면요.
네.
이 어제 미국 워싱턴과 쿠바 아바나에서 양국 대사관이 동시에 정식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어제 워싱턴의 쿠바 대사관 앞에서 공식 국기 개양식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네.
리차드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이 문을 열면 이 쿠바를 민주주의와 열린 경제, 열린 사회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에미 클로부샤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가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 쿠바에 대한 무역 제재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화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거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쿠바계 미국인으로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7월 20일이 미국 역사에서 어두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정권과 친해지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쿠바뿐만이 아니고요. 이란과의 핵 합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경선 후보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이란과의 핵 합의는 유엔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미국에게는 아주 나쁜 합의라고 다시 비난했는데요. 앞으로 의회에서 이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레이엄 의원이 말한 대로 미국 연방의회가 어제부터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국무부가 이란 핵 합의안을 일요일 19일에 연방의회에 보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어제부터 의회가 이 합의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가 합의안을 검토하는 데는 60일이 주어지는데요. 이 기간에 연방의회는 합의안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한편 행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거나 제재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의회 검토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주로 살피게 될까요?
네, 일단 의회는 매우 논란이 되는 조항들, 그러니까 합의안이 효력을 갖는 기간하고 또 사찰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이란이 합의를 어겼을 때 다시 이란에 제재를 부과하는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핵협상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어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 의회가 이를 검토하기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의회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점을 또 늦춰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원래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 협상에 반발하는 의회를 생각해서 유엔 결의를 좀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 미국 의회 쪽에서 자신들이 합의안을 점검하기 전에 국제사회가 이 합의안을 승인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란 핵 협상에 참여한 나라 대다수가 이 요청을 거부했고요. 유엔 안보리가 어제 전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네. 자, 이제 전 세계의 눈이 미국 의회가 과연 이란 핵 협상 합의안을 승인할 것인가에 쏠려 있는데요. 이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되도록 많은 의원을 이 합의안에 찬성하는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행정부 쪽에서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먼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를 두 차례 찾아서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주례 연설에서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면 이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것을 각오했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또 존 케리 국무장관도 지난 주말 방송 회견에서 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만일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뒤집으면서 합의안을 끝내 좌초시킨다면 그 결과가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이 해킹이라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정보와 자료들, 뭐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을 말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해킹을 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하죠.
네.
그런데 미국의 거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전산망에 들어간 해커가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해커가 왜 상을 받았습니까?
네, 뭐 나쁜 뜻을 갖고 해킹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이 회사 전산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일한 해커에게 보상이 주어진 겁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전산망 프로그램의 약점을 조사하는 일을 하는 미국인 조던 빈스 씨인데요.
네.
빈스 씨는 유나이티드 항공사 전산망의 이 취약점을 알아내고 이를 회사 측에 통보해준 대가로 마일리지 200만 킬로미터가량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네, 이 마일리지라고 하면은요, 고정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이 운영하는 어떤 판매 촉진 프로그램을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손님이 그 이용 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 인데 이 쌓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특히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일정 거리가 넘어가면 비행기를 공짜로 타는 것 같은 특혜가 주어집니다. 이번에 빈스 씨가 얻은 200만 킬로미터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공짜로 41번 갈 수 있을 정도의 혜택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빈스 씨가 자발적으로 이 유나이티드 전산망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알려준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 유나이티드 항공이 운영하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상을 받은 건데요.
예.
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라면 설명해드렸듯이 이 회사 전산망의 취약점을 알려주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무료 마일리지를 받은 사람이 이 빈스 씨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최근에 유나이티드 항공 전산망에 문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올해 6월 2일에 전산망에 문제가 생겨서 이 150편의 비행이 1시간가량 늦어졌고요.
네.
7월 8일에도 그 예약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약 2시간 정도 운항이 중단됐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시작됐습니다.
네, 그럼 빈슨 씨가 어떤 문제를 찾아냈습니까?
네, 두 가지 문제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해킹으로 한 사용자가 마일리지 운용 체제를 모두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전산망에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약점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유나이티드 항공사 전산망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상을 받은 빈스 씨는 유나이티드 전산망에 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빈스 씨는 자신이 발견한 약점이 이 회사 전산망이 더 안전해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나이티드 항공같이 이렇게 자체 전산망의 약점을 알려주면 보상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그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또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 등이 전산망 보안과 관련해서 약점을 알려주면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기업 전산망이 공격당하는 일이 잦아서 이런 제도는 기술 기업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기업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로열티 프로그램입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은 보상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제품이나 상표, 서비스 등을 소비자가 더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상술입니다.
네.
이 로열티라는 말이 충성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열티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골 손님을 만드는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단골 식당이나 단골 가게가 있으실 겁니다. 뭐 똑같은 종류의 가게가 여러 개 있어도 유독 더 많이 가게 되는 가게가 있지요.
네.
자, 그런데 이 단골이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물건값이 싸다든지 음식 맛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 주인의 인심이 후해서 하나씩 뭘 더 얹어준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단골이 되는 건데요.
네.
로열티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서 이런 단골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손님이 좋아할 만한 일종의 미끼를 던지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미끼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죠.
맞습니다. 이 보상 프로그램은 크게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과 비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비금전적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주는 등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흔히 말하는 보상 프로그램은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을 말하고요. 이 대표적인 것이 포인트나 마일리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일리지 서비스는 항공사나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많이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인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달러당 1포인트, 그러니까 1점씩을 적립해 주는 거죠. 나중에 포인트가 쌓이면 이 포인트를 돈으로 돌려주거나 상품으로 주거나 아니면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네.
당연히 사람들은 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해당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예, 북한에서도요. 식당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다음번에 또 값을 깎아주는 그런 봉사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할인 쿠폰 정도가 되겠는데 이런 할인권도 보상 프로그램의 일종 아닐까요?
맞습니다. 뭐 주말 신문에 보면 쿠폰책이 따로 나올 정도로 이 해당 상품을 사면 일정 금액을 싸게 해주는 쿠폰이 수두룩하고요.
네.
또 특정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쿠폰을 하나씩 줘서 몇 개가 모이면 뭐 요리를 하나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쿠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쿠폰 외에 일부 이동통신 회사의 경우는 자사 회원이 제휴를 맺은 업체나 식당들을 이용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는 신용카드 회사나 항공사, 이동통신은 물론이고 백화점과 의류, 식품업체, 또 동네의 작은 식당까지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참 부쩍 이 보상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 같거든요.
네.
최초의 보상 프로그램은 언제 나왔을까요?
네, 미국에서 보상 프로그램의 역사는 생각보다 무척 오래됐습니다.
네.
무려 2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1793년 이 상인들이 구리로 만든 할인권을 쿠폰을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품을 살 때마다 그 구리 쿠폰을 받아서 이게 몇 개가 쌓이면 상품 하나를 공짜로 얻을 수 있게 한 건데요.
네.
자, 19세기까지 이런 식의 보상 프로그램이 널리 쓰였고요. 이후 제품의 겉면에 할인권이 붙어 있거나 제품 포장 속에 상품이 들어있는 보상 프로그램 등 새로운 형태의 보상 프로그램이 등장했죠.
네, 현대적인 의미의 보상 프로그램은 미국 항공사가 처음 도입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꼽히던데요.
예, 바로 지난 1981년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라는 항공사가 이 자사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제공한 마일리지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사람들이 아메리칸 항공을 많이 이용해서 마일리지가 쌓이면 공짜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지금에야 마일리지 서비스가 워낙 많지만은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항공기 이용료가 무척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이런 파격적인 보상에 아메리칸 항공의 고객 수가 급증하게 됐고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도 올라가서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는데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른 항공사들도 아메리칸 항공과 비슷한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메리칸 항공의 독주를 막았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후 항공사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충성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고객을 단골 손님으로 만드는 로열티 프로그램,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충성 고객을 모집할 수 있고요. 또 고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엄청나다고요.
네, 지난 2월 초에 2015 콜라키 센서스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이 콜라키 조사는 2년마다 이 미국 내 보상 프로그램 영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조사 결과를 보면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한 미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억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33억 명이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했는데요. 지난 2013년 조사에 비하면 26%나 많아진 겁니다.
네. 이번 조사를 보면은 한 개인이 여러 가지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당 보통 29개의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는데 뭐 일반 소매업체나 은행, 카드, 여행사 등 아주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9가지 보상 프로그램 중에서 실제로 활발히 이용하는 건 12가지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고 해서 다들 충성 고객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콜라키 센서스 측은 이제 보상 프로그램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됐다면서 그만큼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따라서 기업들이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요. 보상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들도 고객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충성 고객이 기업에 주는 이익은 상당한데요.
네.
자, 기업이 기존 고객 외에 새로운 고객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선 5배에서 10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네.
반면 기존 고객은 신규 고객보다 평균적으로 67%를 더 많이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은 충성 고객이 많을수록 기업으로서는 더 이익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보상 프로그램은 언뜻 보기에는 뭐 소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보상을 해주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충성 고객 확보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이 기업의 숨은 전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성공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경우가 있다고요.
예, 한 예로 미 동부 보스턴에 본사를 둔 한 식당 가맹점은 이 12년 전에 이메일을 통한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광고 같은 방식으로 홍보할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메일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할인권을 지급하고 이후 이메일을 통해 확보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일종의 회원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치밀하게 회원 관리를 하면서 이 보상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앱 기능까지 도입했는데요.
네.
현재 이 업체의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 수가 5만 명이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 보상 프로그램으로 확보한 충성 고객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보상 프로그램에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 기업의 경우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그저 다른 업체를 따라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보상 프로그램을 축소하면서 기존의 충성 고객까지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인트를 쌓아놓고도 활용 방법을 몰라서 금전적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고요. 반면 보상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보상 프로그램들을 악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영어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도록 하죠. 케니 로저스가 부릅니다. To Me 들어보시죠.
To me you are the hand that I reach for when I've lost my way. To me you are the first star of evening, the sun that warms my day, just as sure as I'm sure there's a heaven. This was meant to be, no road is too long as you belong to me. Just as sure as I'm sure there's a heaven, God knows we were meant to be. The road is too long,
no road's too
as long as you belong to m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이자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를 그린 영화 존 애덤스 소개해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존 애덤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막 독립한 미국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 또 마침내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었죠?
맞습니다. 미국은 식민 모국인 영국을 상대로 6년 동안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네, 미국이 대국인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이겼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케네스 데이비스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Well, of course, 1775, the war starts. A year later is independence, and it's a long, dragged out war.
1775년에 전쟁이 시작되고 다음해 미 합중국이 독립한다고 선언하죠. 1781년까지 이어진 이 독립전쟁은 아주 길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식민지에서 독립군의 게릴라전에 말려들어 결국엔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숙적인 프랑스가 독립군을 도운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령 프랑스 사람 마르키 데 라파예트 같은 경우는요. 요크타운 전투의 영웅 가운데 한 명이었죠. 사실 이 요크타운 전투뿐만이 아니라 전체 독립 전쟁에서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독립군이 이길 수 없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독립군이 쓴 화약의 90%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1783년 미국과 영국이 파리 조약을 맺음으로써 미국이 정식으로 독립국가로 출범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독립한 미국이 연방헌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뽑힌 조지 워싱턴이 나라의 기틀을 잡아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I can think of no better choice to represent the United States in Great Britain than Mr. Jefferson will replace me here quite well, I'm sure.
독립전쟁의 총성이 멎자 미국은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분리된다. 이런 가운데 식민지 의회는 독립선언서를 쓴 토마스 제퍼슨을 프랑스에 그리고 존 애덤스를 영국에 파견해 외교활동을 펼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신생국 미국은 세계 주요 나라들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Talk of a convention in Philadelphia. They are to discuss a binding constitution. I hope to attend if only to have an effect on the style of its prose.
이런 가운데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을 만들기 위한 회의가 열린다. 각 지역에서 나온 대표 55명이 모여 넉 달 동안 헌법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로드 아일랜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지 워싱턴이 만장일치로 의장에 뽑힌다. 대표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유명한 사람은 역시 벤저민 프랭클린이었고 토마스 제퍼슨과 존 애덤스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The motion before us is that the president be addressed as His Highnes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otector of the Rights of the Same. Those in favor.
회의가 진행되면서 대표들은 연방정부, 즉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케네스 데이비스 씨는 당시 헌법 제정회의가 특히 두 가지 문제 탓에 진전이 더뎠다고 지적합니다.
심각한 이견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대표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회에 나갈 각주의 대표수를 인구 비율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주마다 인구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를 둘 것이냐는 문제였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노예 제도였습니다.
헌법 제정회의에서 특히 노예 문제가 불거진 건 지역별로 노예 제도에 대한 자세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머리 대학 역사학과의 레슬리 해리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Southerners were trying to protect their slaveholding status. They were concerned that the North, which had begun to end slavery,
남부는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부 대표들은 북부 대표들이 표결해서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노예 제도를 없애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부 대표들은 인구를 셀 때 노예를 포함시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부 인구가 북부 인구를 추월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상하원 의원을 뽑는 문제는 이른바 코네티컷 타협안이 나오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 타협안은 상원 의원 수는 동일하게 하고 하원 의원 수는 인구 비례로 한다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문제도 기묘한 타협안이 나오는데요.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케네스 데이비스 씨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인구를 5분의 3으로 치는 방안이었다고 설명합니다.
John Adams was completely and morally opposed to slavery, but like
존 애덤스 같이 근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상당수는 노예 제도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할 때 이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남부 대표들과 타협했었죠. 그리고 11년이 지나서 같은 장소에서 헌법을 만들 때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데요. 먼저 노예 제도를 헌법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했고요. 또 노예를 인구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노예 전체 인구의 5분의 3을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노예가 온전한 한 사람이 아니라 5분의 3만 인간이라는 뜻이었죠.
The president must not be allowed to remove cabinet officers on whatever whim. The senate must advise and consent to their removal the same as to their appointment.
Mr. McLean's bill.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미 합의가 끝난 내용에 대해서도 매번 이견이 나온다. 그래서 헌법의 모든 내용은 무려 600번에 걸친 표결을 거치고서야 결정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1787년 9월 17일 헌법 최종안이 헌법 제정회의를 통과한다. 헌법 제정의회에서 통과된 헌법은 각주의 승인을 받았고 마침내 1789년 3월 새 연방정부가 헌법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To Peacefield, in honor of our lasting peace with Great Britain.
Peacefield.
몇 년 만에 유럽에서 돌아온 존 애덤스는 이제 정치를 떠나 매사추세츠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농업에 전념할 뜻을 세운다. 하지만 현실은 중앙 정치권에서 이미 거물이 돼버린 존 애덤스가 시골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Your name has been mentioned for governor, senato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vice president, even president of the states united.
헌법이 확정되자 드디어 초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된다. 존 애덤스는 초야에 묻히길 원했지만 결국 대통령 후보 명단에 오른다.
General Washington is unanimously acclaimed president with 69 votes.
John, you are vice president now.
Vice president. I am vice president now.
1789년 4월 6일 드디어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존 애덤스도 충분한 표를 얻어 초대 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1789년 4월 14일 대통령에 뽑혔다고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조지 워싱턴은 이틀 뒤 버지니아 마운트 보너를 떠나 연도에 늘어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당시 미국의 수도였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페더럴 홀에 도착한 조지 워싱턴은 1789년 4월 30일 드디어 대통령에 취임한다. 워싱턴 대통령은 이날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I, George Washington, do solemnly swear.
I, George Washington,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본인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직을 충실히 수행하며 힘자라는 데까지 미합중국의 헌법을 보존, 보호, 방어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하는 바입니다.
It is done.
God bles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의회가 들어선 이후 신생 독립국 미국은 신속하게 정부의 뼈대를 만들어갔습니다. 재능 있는 인재들 중에서 워싱턴은 적임자를 뽑아 요직에 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서부 변경 지역을 관리할 군대를 만들고 대법원도 설치했는데요. 초대 대법원장에는 존 제이가 임명됐습니다.
자, 미국이 드디어 힘겨웠던 독립전쟁과 논의의 논의를 거듭한 헌법 제정회의를 거쳐서 드디어 중앙정부를 정식으로 출범시키는군요.
맞습니다. 신생국 미국은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 장군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고 뉴욕에서 중앙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예, 대통령이 선출되고 연방정부가 기능을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나라의 꼴이 모두 갖춰진 건 아니었죠.
물론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나라의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특히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머스 제퍼슨이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네, 오늘은 영화 존 애덤스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미국 정부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체제 아래에서 치열한 논쟁에 휘말리는 과정, 그리고 존 애덤스가 마침내 2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80% of employed Americans work on weekdays, either full or part-time, and the average workday is about 8 hours, Monday through Friday. So people do look forward to the weekend to relax and chill out. 늘 바쁜 일정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주말만큼은 긴장을 풀고 한 주간 동안은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 친구 마이크도 이번 주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크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chill out, chill out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going out for the weekend? What are you doing?
Actually, my roommate and I are gonna. I'm almost embarrassed to say this. We're going to a local spa. We're just gonna chill out for the weekend.
So you guys are just chilling out.
Yeah, we're
the
just.
Spa?
Mm-hmm. Oh. Which sounds really funny now that I say that out loud.
You know what? I think Mike is a little bit high maintenance.
I don't.
But yeah, we'll have a good time chilling out this weekend.
Thank you.
And yeah, have a great weekend, and I'll see you next week.
Sounds good. See you next week.
See ya.
제가 마이크에게 이번 주말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는 My roommate and I are going to a local spa. 찜질방에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We're just going to chill out for the weekend 라고 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 chill, C-H-I-L-L, out, O U-T, chill out인데요. Chill out은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는 뜻입니다. To chill out means to relax. 네, chill은 명사로 오한, 한기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오붓한 시간을 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let's just chill at home 또는 let's just chill out at home 하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자는 뜻이 됩니다. Chill out. Chill out.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 라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going out for the weekend? What are you doing?
Actually, my roommate and I are gonna... I'm almost embarrassed to say this. We're going to a local spa. We're just gonna chill out for the weekend.
So you guys are just chilling out
yeah,
at
we're
a
just,
spa?
Mm-hmm.
Oh.
Which sounds... really funny now that I say that out loud.
You know what? I think, Mike is a little bit high maintenance.
I don't...
But, yeah, we'll have a good time chilling out this
Thank
weekend.
You.
And, yeah, have a great weekend and I'll see you next week.
Sounds good. See you
All
next
right,
week.
See ya.
네, 오늘의 영어 표현, chill out. 긴장을 풀고 편히 쉬다. Chill ou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You and Me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고요.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3부 애청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anna pack your bag something small Take what you need and we disappear Without a trace, we'll be gone, gone. The moon and the stars can follow the call. And then when we get to the ocean, we're gonna take a boat to the end of the world. All the way to the end of the world. Oh, and when the kids
are old enough, we're gonna teach them to to the ground, not falling but rising like rolling around, eyes closed above the rooftops, eyes closed, we're gonna spin through the stars, our arms wide as the sky, we're gonna ride the blue all the way to the end of the worl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9년 7월 21일 오늘. 소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한 헤밍웨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기자로 활동합니다. 헤밍웨이는 이후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 의용병으로 참전하고 전쟁 후에도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유럽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헤밍웨이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헤밍웨이는 이후 1929년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의 허무감을 표현한 소설 무기여 자리꺼라와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문학계에서 큰 찬사를 받게 됩니다. 헤밍웨이는 이어 1952년 그의 대표작품으로 손꼽히는 소설 노인과 바다를 발표합니다. 한 노인이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생애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설 노인과 바다로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No writer who knows the great writers who did not receive the prize can accept it other than with humility.
헤밍웨이는 하지만 노년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61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1954년 7월 21일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종결됩니다. 일본의 점령 아래 있던 베트남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지배해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베트남을 빼앗겼던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베트남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1954년 5월 프랑스가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베트남에 패배함으로써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54년 오늘 프랑스와 베트남이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약 8년 동안 지속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The Viet Minh negotiators faced bitter disappointment and forced Ho Chi Minh to agree that the country be divided into two.
이날 조인된 휴전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를 기점으로 북베트남은 호치민이, 남베트남은 프랑스의 후원을 받는 바오다이가 통치하게 됩니다.